보통 우리가 인공지능이나 뭐 고도의 컴퓨터 공학 이런 걸 떠올릴 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은 아주 차갑고 막 완벽하게 통제된 무균실 같은 환경을 많이들 상상하시죠.
맞아요. 모니터 위로 오차 없이 막 쏟아지는 정갈한 수학 기호들. 약간 그런 거요. 설계도대로 단 1mm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정밀 기계처럼 말이죠.
네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이 모든 환상을 완전히 박살내는 데서 시작합니다.
오, 박살을 낸다고요?
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기원을 쫙 추적하다 보면요. 그 매끄러운 수학 공식들 대신에 막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납대민두라든가 여기저기 긁히고 부서진 모형 비행기 잔해들 이런 걸 마주치게 되거든요.
아,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깔끔한 랩실의 이미지가 아니네요.
그렇죠. 이리저리 얽혀있는 지저분한 전선다발들 뭐 이런 겁니다. 역사상 가장 고도로 추상적인 기술의 토대가 사실은 가장 물리적이고 약간 실수투성이인 손끝의 감각에서 잉태되었다는 거죠.
와, 그거 진짜 기술의 역사가 가진 가장 아름다운 아이러니 중 하나인 것 같네요.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이번 심층 탐구 시간에서는 세상이 정해놓은 그 주류 트렌드나 성공의 정답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던 한 인물의 자료를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현대 인공지능의 아버지라 불리는 얀 류쿤의 어린 시절, 그리고 초기 연구에 대한 기록들이죠.
네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학창 시절의 수학 성적도 되게 신통치 않았고, 국가가 보장하는 엘리트 코스에서도 철저히 빗겨나 있었던 이 반항적인 소년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가? 이거죠.
그렇죠. 그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라는 혹독한 빙하기에 어떻게 불씨를 던지고 지금의 그 딥러닝 뼈대를 세울 수 있었는지 그 독창적인 사고방식의 뿌리를 추적해 보는 겁니다.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만약에 지금껏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길을 가면서도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다면요.
네, 혹은 나만의 직관을 막 믿고 싶은데 주류의 거대한 목소리에 짓눌려서 주저한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딱일 겁니다.
맞습니다. 철저히 비주류의 길을 고집하며 세상을 바꾼 이 자료 속 이야기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아주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전해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네. 프랑스 파리 교외에 소이시 수몽 모랑시라는 되게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1960년에 태어난 이 소년의 첫 번째 멘토는 학교 칠판도 교과서도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 그 마을의 지리적 위치부터가 아주 기묘한 우연을 품고 있거든요.
오, 어떤 우연이죠?
그 장자크 루소가 아이는 주입이 아니라 경험으로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그 유명한 교육론, 에밀 아시죠?
아, 네네. 루소의 에밀, 알죠?
르쿤이 태어난 곳이 바로 루소가 그 책을 집필했던 몽모랑시 언덕 바로 아래였어요.
세상에, 진짜요?
네. 200년의 시차를 두고 경험으로 스스로 배우는 기계에 평생을 바칠 소년이 정확히 같은 공간의 공기를 마시며 자라난 겁니다.
와, 이거 소설이라면 편집자가 너무 뻔하다고 지어버릴 법한 완벽한 복선인데요?
아, 맞아요. 진짜 영화 같죠? 게다가 소년의 아버지는 항공공학자이자 발명가였어요. 집안에는 늘막 공구랑 부품이 굴러다녔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만드는 걸 배웠겠네요. 네. 소년은 아버지랑 모형 비행기를 만들면서 자랐는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건 비행의 원리를 배우는 방식이에요.
방식이 어떻게 달랐나요?
양력이나 항력 같은 그런 유체역학 공식을 책으로 외운 게 아니에요. 날개 각도를 잘못 틀면 비행기가 막 곤두박질 치고 산산조각이 나잖아요.
아, 눈앞에서 비행기가 막 추락하는 걸본 거군요.
네네. 텍스트를 댄 설명이 아니라 그 처절한 추락이라는 물리적 피드백을 통해서 공기역학을 몸으로 체득한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전기 회로를 다루는 방식도 철저히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식이었다고 자유에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사촌형의 고장난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를 뜯어고친 일화가 대표적인데요.
그 정해진 박자대로 음을 내보내는 장치인 시퀀서, 그걸 스스로 설계해서 붙였다면서요?
네, 인두에 막 화상을 입어가면서 전류의 흐름을 조작했다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가 어떻게 음파라는 물리적 파형으로 변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손끝의 통각이랑 후각, 청각으로 흡수한 거죠.
악기를 직접 연주했던 경험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리코더나 크로모른, 오보에 같은 르네상스 시대 목관악기들을 연주했다고 하던데요.
네네. 전문가님 관점에서 볼 때 관악기 연주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내 폐에서 밀어낸 공기의 압력이 그 좁은 관을 통과하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과정이잖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목관악기는 연주자가 숨을 어떻게 불어넣느냐, 입술을 어떻게 미세하게 떠느냐에 따라 음정이랑 음색이 실시간으로 막 요동치거든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물리적 에너지가 신호로 변환돼서 세상을 통과하는 감각을 호흡으로 익힌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조종석이 비행기 앞머리에 파묻힌 기이한 형태의 르듀크 항공기를 보면서 기하학에 빠진 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추상적인 선과 면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로서의 형태에 매료된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놀라운 감각을 지닌 소년이 정작 학교에서는 되게 골칫거리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네, 선생님들이 대놓고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기엔 재능이 한참 부족하다고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법을 물리학 교과서로 막 달달 외우는데 능한 학생이 있는 반면에 직접 안장에 올라타서 무릎 깨져가며 몸으로 익히는 학생이 있는데 이 소년은 완전히 후자였던 거네요?
그렇죠. 철저하게 경험주의자였던 겁니다.
전문가님, 그럼 학교 수학 채점표 위에서는 전혀 빛나지 않았던 이 투박한 손의 감각이 어떻게 훗날 인공지능이라는 가장 고도로 추상화된 분야를 혁신하는 렌즈가 된 걸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요. 칠판 위의 기호보다 눈앞에서 막 윙윙대며 작동하는 기계를 더 중시했던 그 성향 자체가 AI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꿨다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꿨다고요? 어떻게 가능했죠?
당시 학계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이란 약간 논리적 규칙과 기호들의 집합이었거든요. 막 A이면 B이다. 이런 규칙 명제들 있잖아요.
아, 컴퓨터한테 완벽한 문법책을 입력해주는 그런 방식이군요.
맞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에너지가 흐르고 신호가 변하는 물리적 과정을 직접 손으로 만지며 자란 느쿤에게 지능이란 그런 머릿속을 떠도는 신비로운 규칙 덩어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르쿤에게 지능은 어떤 거였나요?
지능은 물리적 에너지와 신호가 수많은 배선을 따라 흐르면서 스스로 형태와 질서를 갖춰가는 아주 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하,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흐름 그 자체라는 거네요.
네, 이 물리적 직괄이 없었다면 데이터를 통해서 스스로 가중치를 조절하는 지금의 딥러닝, 그러니까 연결주의 인공지능의 부활은 아예 불가능했을 겁니다.
와, 결국 무릎이 깨지며 체득한 그 경험이 확고한 철학적 뼈대로 굳어진 셈이네요. 근데 이 철학이 당대 세계적인 거장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시계를 조금 돌려서 1975년에 프랑스 루아요몽 수도원에서 세계의 대논쟁이 열립니다.
인간의 지능과 언어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를 두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맞붙은 그 유명한 루아요몽 논쟁이군요.
맞습니다. 한쪽에는 선천주의를 주장한 언어학의 거성, 노엄 촘스키가 있었어요.
아, 촘스키. 진짜 유명하죠.
네. 인간 뇌에는 태어날 때부터 고차원적인 보편 문법이랑 논리 구조가 심겨 있다는 주장이었죠. 이게 당시 AI 학계를 지배하던 기호주의랑 완벽하게 궤를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에 완벽한 논리 규칙만 잘 적어주면 지능이 탄생할 거라는 믿음이군요.
그렇죠. 반대편에는 구성주의를 내세운 발달 심리학자 장피아제가 섰습니다. 아기는 완벽한 문법책을 뇌에 놓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만지고 부딪히며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인지구조를 구성해 간다는 주장이었죠.
1980년에 20살의 공학도였던 르쿤이 이 논쟁의 녹취록을 읽게 된다고 자료에 나오는데요.
네. 읽고 나서는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아제의 편에 섭니다.
공학자 관점에서는 뇌가 신비로운 영혼의 방이 아니라 시냅스로 연결된 물리적 기관인데 어떻게 처음부터 완벽한 문법책이 뇌세포에 인쇄돼서 태어나냐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시기에 하인츠 폰 퓨어르스터의 자기조직화 이론 역시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기조직화 이론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그 질서라는 것이 외부의 설계자 없이도 시스템 내부의 상호작용만으로 스스로 나타날 수 있다는 이론이에요.
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을 약간 비유적으로 이해해봤는데요. 무중력 성태의 커다란 상자 안에 수천 개의 작은 자석들을 막 넣고 밖에서 흔들어준다고 상상해보는 거죠.
오, 네네. 자석 상자요.
밖에서 누군가 핀셋을 들고 자석들을 일일이 배열하지 않아도 막 흔들림이 멈추고 나면 자석들 스스로 밀어내고 끌어당기면서 되게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내잖아요.
와, 진짜 완벌한 비유입니다. 루크는 바로 그 자석 상자에서 지능의 본질을 본 거예요. 지능 역시 엘리트 프로그래머가 밖에서 억지로 규칙을 하나하나 코딩해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빈 도화지 같은 수많은 연결망에 데이터라는 진동을 계속 흘려보내주면 스스로 가중치를 조절하면서 정렬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하지만 잠깐만요, 호스트님. 이 대목은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 있어요.
어떤 점이요?
노엄 촘스키는 당시 학계를 완전히 지배하던 거장 중에 거장이잖아요. 근데 방구석에서 모형 비행기를 만들고 학교 수학 시험도 망치던 20살짜리 학부생이 단지 공학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직관 하나만으로 그 석학의 이론이 틀렸다고 확신한 겁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까놓고 말해서 좀 너무 무모하거나 오만한 거 아닌가요?
촘스키 명성을 생각하면 미친 짓이었죠. 주류 학계 시선에서는 그냥 공학도의 치기어린 반항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루쿤의 렌즈로 다시 들여다봐야 해요.
루쿤의 렌즈라면요?
루쿤은 현학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무언가를 반드시 자기 손으로 깎고 조립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설계자였거든요. 아무리 촘스키 이론이 종이 위에서 우아해도 현실 세계에서 회로와 전선으로 구현할 수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아, 직접 만지고 작동시킬 수 있는 기계가 필요했던 거군요.
네네. 당시 기호주의 학자들은 세상 모든 변수를 논리로 다 적으려 했지만 르쿠는 직관적으로 안 거죠. 이 방식은 조금만 복잡해져도 규칙이 충돌해서 결국 기계가 멈출 거다.
그래서 결국 주류의 화려한 무대를 등지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된 거군요. 그게 바로 먼지 쌓인 서고였고요.
맞아요. 수요일 오후마다 국립정보 자동화 연구소 도서관 구석을 막 뒤졌대요. 거기서 1957년에 프랑클 로젠블렛이 만든 스스로 배우는 기계, 페르셉트론에 대한 기록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배우는 기계요. 자기가 꿈꾸던 바로 그 기계잖아요.
네네. 규칙을 입력 안 해도 데이터 오차를 보고 스스로 신경망을 고쳐나가는 기계였죠. 근데 기뻐할 틈도 없이 아주 서늘한 학계의 이면과 마주치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페르셉트론의 비극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루아요목 논쟁에서 페르셉트론을 엄청 칭송했던 MIT의 마빈 민스키랑 시모어 페퍼트가 사실은 1969년에 페르셉트론이라는 책을 내서 이 기계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린 당사자들이었던 거예요.
헐, 칭송하던 입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다니 진짜 아이러니하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숨통이 끊어진 건가요?
그들이 층이 하나뿐인 단층 페르셉트론은 XOR, 그러니까 베타적 논리학 문제조차 절대 풀수 없다고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버렸거든요.
전문가님,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기계 하나 때문에 연구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XOR 문제가 대체 뭐길래요?
페르셉트론이 사물을 분류하는 방식은 종이 위에 선을 하나 쭉 긋는 거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 사과랑 바나나가 섞여 있으면 크기나 색깔 기준으로 선을 그어서 이쪽은 사과, 저쪽은 바나나, 이렇게 나누는 거죠.
아, 직선으로 딱 양분하는 거군요.
네, 이런 선형적인 문제는 되게 잘 풀었어요. 근데 XY 문제는 약간 체크무늬판 같은 거예요. 검은색 칸과 흰색 칸이 대각선으로 막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단 하나의 직선만 그어서 두 색깔을 완벽하게 나눠보라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아, 선 하나로는 절대 대각선으로 엇갈린 걸다 나눌 수가 없죠. 청취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 좋죠.
집안에 계단이 있는데 위쪽이랑 아래쪽에 각각 전등 스위치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위나 아래 둘중 하나만 누르면 불이 켜집니다. 근데 둘다 누르거나 둘다안 누르면 불이 꺼지는 구조인 거예요.
아, 네네. 엇갈려야만 불이 켜지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사람한테는 이 조건이 되게 직관적인데 당시 한증짜리 기계는 이 단순한 엇갈림의 논리를 도무지 학습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졌다는 거죠.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계가 스위치의 엇갈림을 소화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거장들의 수학적 측면이 몰고 온 파장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정부 지원이 막다 끊기고 그랬나요?
네, 미국 국방부 포함해서 전 세계 연구비가 싹 끊겼어요. 똑똑한 학자들은 다 떠나고 신경망 연구한다고 하면 막 비과학자 취급받는 인공지능의 첫 번째 겨울이 와버린 거죠.
아, 페르셉트론 만들었던 로젠블렛은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기계가 누명을 보는 걸 못 보고 1971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떠나면서요?
네, 오히려 맹렬하게 반항심을 불태우죠. 아니, 층을 여러 개 쌓으면 계단 전등 문제쯤은 단번에 해결되는데 층과 층 사이를 어떻게 학습시킬지 모른다고 판 자체를 엎어버린다고 막 이러면서요.
와, 멘탈 진짜 대단하네요.
그래서 남들이 다 끝났다고 버린 폐허 속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쿠네히코가 고양이 시각 피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다층 구조 신경망, 네오코그니트론 논문을 찾아내면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여러 층을 쌓은 구조였군요. 근데 거기서 부족했던 한 조각이 바로 그 학습 방법이었던 거네요.
맞아요. 기계 전체를 한 번에 유기적으로 학습시키는 방법이 없었어요. 첫 층 학습시키고 멈추고 두 번째 층 조율하고 이런 식이었으니까요.
아, 그러면 최종 결과물에서 발생한 오차를 맨 처음 층까지 거꾸로 돌려보내서 신경망 전체의 가중치를 한 번에 수정해야겠네요.
네네, 바로 그 지점에서 루쿤의 역사적인 승부수가 던져집니다. 훗날 딥러닝의 심장이 되는 역전파 알고리즘이죠.
아, 제가 방금 약간 식당 주방이 떠올랐는데요.
오, 식당 주방이요?
네, 그러니까 손님이 수프가 너무 짜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오차인 거죠?
아, 네네, 그렇죠.
그럼 웨이터가 주방장한테 가고, 주방장은 보조한테 가고, 보조는 재료팀한테 가서 도대체 누가 소금을 많이 넣었어? 하고 책임의 무게를 막 역추적해 나가면서 다음엔 소금을 덜 넣게 전체 시스템을 한 번에 고치는 거죠.
와, 그거 진짜 완벽한 비유인데요? 딱 그겁니다. 수프가 짜다는 그 최종 오차를 수학적 미분값으로 변환해서 출력층에서부터 거꾸로 흘려보내며 요리사들 소금통을 동시에 조정하는 거예요.
신경망 학습법을 자기가 직접 수학적으로 풀겠다고 다짐한 건 거죠?
네. 학계가 포기하고 도망친 텅 빈 들판에서 무명의 학부생 혼자 무기를 장전한 셈이죠.
진짜 영화 같아요. 근데 그 이후 행보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프랑스 과학계의 최고 엘리트 코스인 그랑제콜 입시 준비를 걷어찼다고요?
네. 극한의 입시인 콩쿠르를 시원하게 포기하고 실무 위주인 파리고등 전자전기공학교를 택합니다.
학벌 사회에서 일부러 비주류로 밀려난 거네요.
근데 연구자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가 됐어요. 그 엘리트 예비반은 남이 낸 정답을 누구보다 빨리 푸는 근육만 키워주거든요. 거길 우회한 덕분에 르쿠는 아무도 묻지 않은 미지의 문제를 스스로 찾는 근육을 지킨 겁니다.
아, 정답이 없는 AI의 겨울을 돌파해야 했으니까 진짜 현명한 선택이었네요.
네, 거기서 동지 필립 메슈를 만나서 초보적인 신경망이 막 정렬되는 광경도 직접 목격하게 되고요.
자, 그럼 1983년에 졸업을 하고 나서는요. 호황기라 대기업 취업도 잘 됐을 텐데요.
탄탄한 연봉 다 마다하고 정규 예산도 없는 초라한 비주류 모임, 네트워크 동역학 연구실의 좁은 방으로 들어갑니다.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솔직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취업문 활짝 열려 있는데 왜 굳이 아무도 안 알아주는 빈방에 처박힌 건가요? 엘리트 코스에서 밀려난 약간의 도피 심리는 아니었을까요?
겉보기엔 그럴 수 있죠. 근데 루쿤의 심리를 분석해보면 그건 회피가 아니라 본질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이었어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죠.
남들 다 대기업 돈 쫓을 때 자기는 어릴 적부터 손끝으로 확인한 그 신경망을 물고 늘어질 환경이 필요했던 거군요.
맞으려. 거긴 상업적 성과 내라는 압박도 없고 기호주의 AI나 하라는 주류학계의 간섭도 없었으니까요. 역전파를 수학적으로 유도해낼 완벽한 진공상태의 자유가 허락된 겁니다.
환경에 굴복한 게 아니라 문제를 풀기 위해 자기 환경을 완벽히 통제한 거네요. 와, 소름 돋습니다.
네네, 진짜 대단하죠.
정문 대신 연문, 유행 대신 먼지 쌓인 서고, 남들 평가 대신 내 손끝 감각을 믿은 얀 르쿤. 만약 이 반곤 기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나 자율주행 같은 거 아마 수십 년은 더 암흑 속에 있었을 겁니다. 절망의 폐허 속에서 혁신의 불씨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자료에는 없지만 청취자님들과 꼭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하나 떠오르네요. 르쿤은 모형 비행기 부수고 물리적 실패를 겪으며 지능을 깨달았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 LLM들은 어떨까요? 얘네는 현실에서 단 한 번도 무릎 까져본 적이 없잖아요. 서버 안에서 텍스트만 읽으면서 확률만 계산하는데요.
오,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몽풍 없는 지능에 대한 논쟁이죠.
사과를 한 번도 떨어뜨려 본 적 없는 AI가 무겁다는 단어의 진짜 무게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텍스트로만 배운 모델들이 인간 같은 진짜 지능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 보시나요?
사실 그게 현대 AI 학계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이에요. 지금 AI는 책은 다 외웠는데 바람 한번 안 맞아본 헛똑똑이일 수 있죠. 르콘 철학대로라면 지능은 물리적 세계와 부딪히면서 잉태되는 거니까요.
아, 그럼 우리 AI도 언젠가는 디지털 요람을 벗어나서 물리적인 몸통을 가져야만, 현실에서 넘어지고 깨져봐야만 완벽해진다는 뜻이겠네요.
드린 그 통제된 무균실과 매캐한 납대민두의 대비가 다시 묘하게 겹쳐지네요. 완벽해 보이는 기술 뿌리엔 투박한 땀냄새가 배어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님들께도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청취자님 스스로 이 흥미로운 역설과 몸통 있는 지능에 대한 질문을 일상 속에서 곱씹어 보시길 권하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은 여기서 우아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취자님, 당신의 직관을 믿으세요. 감사합니다.